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6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 내용의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담화 내용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 점, 그리고 이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가능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에도 계속 나설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가 안보 사안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가능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종 군사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26일 필리핀을 방문해 미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해양 안보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필리핀 군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필리핀 군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군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의 규모와 횟수, 전문성 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보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추진하게 될 군사 행동이 담긴 보고서에는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국제법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텔레비전 뉴스 생방송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방송기자 2명이 숨졌습니다. 26일 오전 미 동부 버지니아주 남서부 로아노크시 인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생방송 중이던 24살의 방송기자 앨리슨 파커 씨와 27살의 카메라 기자 애덤 워드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중이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베스터 플래니건은 기자들이 소속된 WDBJ 방송국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순간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범행 직후 이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그 후 플래니건은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자신에게 총을 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26일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 성분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다소 올랐고 홍콩 증시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4년에 걸친 내전과 관련해 외세의 간섭에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국제 감시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26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선전 매체인 알 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감시하에 치르는 선거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는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외세의 개입이 중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27일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국의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재개할 사항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 한국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이 큰 힘이 됐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립니다. 중동의 카타르 건설 업체가 인권 유린과 현장 이탈을 이유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북한의 유감 표명 수준은 향후 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현안들을 푸는 중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의제, 시기와 대표단의 규모 등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초에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관영 매체에 출연해 주례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후속 조치를 봐가면서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미한 양국은 공동작전기획팀을 운용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사실상 미한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공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교류가 추진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 조치는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일으킨 건 체제 결속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현재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의 UFG 연습에 대한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FG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북한군은 28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번 접촉에서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연한 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 위기 앞에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예비군들이 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낸 6개항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측면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감시와 대응 측면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고위급 접촉의 시발점이었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은 2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한국 측이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총 정치국장은 그러나 한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할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뢰 도발을 근거 없는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도발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일단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일단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말을 바꾸면은 아마 천안함도 북한이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뭐 꼴이 되겠죠.
이번 고위급 접촉의 양측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 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도발 주체와 사과 입장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고 나온 것으로 미뤄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강제성이 없는 다른 합의들의 이행에 성실하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의 합의 결과가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합의문 표현의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25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사과와 유감의 외교적 어감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무부가 두 단어의 차이를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합의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고 긴장 완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and that we now have an opportunity for the tensions to be decreased.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문에 담긴 유감 표명을 사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이행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now our expectation is that we want to see it implemented and we want to see the tensions decrease.
커비 대변인은 또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30일부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윤 장관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해 별도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후는 10월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준비와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맹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항일승전 기념 행사 참석을 앞두고 이뤄져 박 대통령의 방중 배경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앞으로의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26일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 나라와도 회담 재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의견차를 잘 알고 있고 양측을 적극 설득해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남북한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의 중견 건설 회사가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장 이탈과 북한 당국자들의 인권 유린이 이유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인 CDC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25일 VOA에 CDC가 자사와 계약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에 대해서 전원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 24일 북한 건설 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추방 시한을 8월 1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6일 35명, 7월 30일 38명, 8월 1일 35명으로 나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추방됩니다. CDC는 현장 이탈과 과로, 임금 착취 등 인권 유린을 해고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CDC와 북한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즉각 해고 사유라는 것입니다. CDC는 지난 5월 북한 감독관들의 노동 착취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 90명을 해고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CDC는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8개 항의 노동 규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현장을 이탈해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번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해고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건설 회사 사장에게 주간에 CDC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쉬어야 하는데 몰래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해 북한 노동자들을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을 착취한 뒤 일부만 노동자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이종설 씨도 이번 해고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추방했다는 걸 그 거기에 파키스탄 친구가 모이쿨 칸이라고 보급하는 그 GDC 현장에 장비 납품하는 친구가 있는데 장비 빌려주는 친구 임대업자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문나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현장에서 CDC 직원이니까 CDC 일만 해야 되는데 북한 간부들이 아마 애들을 빼돌려가지고 밤에 야간에 다른 현장에 가서 그 에지단이라는 여기 부동산 리얼 프로퍼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요. 카타르에 아마 그 회사 공기가 쫓기니까 밤에 그 회사에 가서 몰래 오버타임을 시킨 거지.
이종설 씨는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알샤하니아 지역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며 현재 이 숙소가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정부가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사태에 관한 VOA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 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 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으로 수도 건설과 남강 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부에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자 부부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중국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보도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실종된 탈북자 부부 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국적인 신성심 씨와 김철훈 씨 부부가 2003년 4월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도 이 사건에 관해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결혼한 이들 탈북자 부부는 2003년 4월 중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강희영 씨는 2004년 3월 18일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인 내몽골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또 박연아 씨는 2007년 9월에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군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밖에 송영국 씨와 송영수 씨는 2001년 10월 서해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실무그룹은 중국 정부에 이들 4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사실을 한국과 북한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0월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품 7,00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이 오는 10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월과 4월, 6월, 10월에 걸쳐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보내는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방송의 역할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폐쇄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대북방송은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통일방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전사회를 맡은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제1회 통일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독일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북방송 청취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 주민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송법이나 한국의 방송들은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조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 열게 됐고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4명의 발표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명준 서강대 언론학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방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근데 독일 통일이 1989년 그리고 90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간의 역사적으로 방송이나 그 언론이 통일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독일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화행 교수는 다만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이제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동독에서 서독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독일의 그 특징은 1972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동서독 간의 기본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 특파원을 상호 교환해서 그 상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북민인 정현무 국민통일방송 부대표는 북한 내 라디오 청취 실태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북한에서 얼마나 들을까 정치율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에는 탈북자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4월달, 5월달에 한 100명 정도 미디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북한에는 다행히도 녹음 기다린 라디오는 이제 가지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가 달린 거 없이 딱 반도체 라디오만이다.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간첩 혹은 정치범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기만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그런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정현무 부대표는 대북방송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구의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뭐 남한을 비롯하게 해주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안 된다 하잖아요. 물론 북한 당국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죠.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는 이민들한테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꼭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또 전쟁을 해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민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라지오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네.
이경주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역시 대북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탈북하신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많이 노출되고 접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방송이라는 그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라디오를 이용해서 USB나 이런 걸로 많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한의 문화 이런 걸 쉽게 접하면서 그들과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주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방송이 북한 고위급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미루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남북한 협상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확성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리지도 않는 대북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다면 북한하고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전 지역으로, 북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시대 남북 간 소통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현장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차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감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행 고속열차에서 테러를 기도한 모로코인이 기소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미일 정상간의 전화통화 소식도 알아볼까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얼마 전 불거진 미국 정보당국의 일본 고위관리 도청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을 도청했다 이런 의혹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내용은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킬리크스가 지난달 제기한 것인데요.
네네.
위킬리크스가 공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아베 총리의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일본 내 기업과 정부 강요,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회선 수십 개를 도청했습니다. 도청한 내용은 미일 관계와 무역 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게 위킬리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은 독일 관리들을 도청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을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스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인정했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내에서 그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이달 초 이 문제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예.
당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도 유감을 표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령한 대통령 명령에 근거해 미일 동맹의 신뢰를 해칠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요즘 유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 같은 의혹은 두 동맹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위킬리크스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위킬릭스에서 제기한 미 정부의 도청 문제, 미국이 동맹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은 것은 이 문제로 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정보 당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일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이 프랑스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때마다 미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현재 그런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만큼 강하게는 문제를 제기하곤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랫동안 통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40분가량 통화했는데요.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두 정상이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리 인하 또 세계적인 주가 하락과 경기 둔화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요. 문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정체 상황에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주로 경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미일 정상은 최근 남북한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문에 대해서도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26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서 그 필리핀 군 지휘관들을 만났는데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확장 움직임에 대응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와 인도적 지원활동 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훈련 계획도 밝혔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해리스 사령관은 미 국방부의 새 아태 해양 안보 전략에 대해 필리핀 군 당국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국가들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주변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고요.
네.
또 석유 시추 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등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중국의 일방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군도 남중국해에서 관련국들과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리스 장관은 필리핀과도 합동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늘리고 또 훈련의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는 게 두 나라 지휘관 회의에 배석한 미군 관계자가 전한 내용이고요. 한편 필리핀 군 대변인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초점은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맞춰져 있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법을 자꾸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리는데요. 앞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이 최근에 아주 빨리 확대됐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아태 해양안보전략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그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900에이커, 그러니까 1,170헥타르에 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앞서 파악했던 2,000에이커보다 무려 45%가량 넓어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주변국들의 우려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영권 분쟁 해역 7곳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주변국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보고서도 중국이 인공섬과 여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물리적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는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인공섬에 어떤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는지요?
활주로와 대형 정박시설, 또 막사 등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고요. 이번 국방부 보고서는 특히 스프레틀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건설 중인 활주로가 거의 완성 단계라며 중국군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를 이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시킴으로써 더욱 지속적인 작전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변국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이런 군사적 작전 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인공섬 활주로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경우 필리핀 전역이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며 이는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공섬에 건설할 시설은 해양 수색과 구조, 또 재난지원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될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백악관이 25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라이스 보좌관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 외교 안보 분야의 고위 관리들과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란 관측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합니까?
다음 달 말이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주석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중국 관리들과 만나 두 나라의 보다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견해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견해차가 있다면 앞서 언급됐던 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포함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외에 중국의 컴퓨터 해킹 문제 또 인권 문제 등도 그동안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입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행 고속열차 총격 사건 관련 후속 보도인데요. 붙잡힌 총기범이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네, 프랑스 검찰이 25일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모로코인 아유브엘 카자니는 지난 21일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고속열차에 자동 소총 등을 휴대하고 타다가 휴가 중이던 미군 등에 의해 제압됐는데요. 프랑스 검찰은 엘 카자니가 목표물을 설정하고 사전 계획하에 공격을 시도했다며 테러와 관련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 카자니는 붙잡힌 뒤에 단순한 강도 시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테러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판단을 했네요.
네, 프랑스 검찰은 엘 카자니의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엘 카자니는 체포된 후 총기와 총알은 전날 밤 잠을 잔 공원에서 주운 것이고 또 승객의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엘 카자니가 자동소총과 총알 270발, 권총, 휘발유 한 통, 또 칼을 들고 열차에 올랐다며 단순히 강도짓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숙을 하는 엘 카자니가 미화로 200달러 가까운 1등석 기차표를 살 수 있었던 점도 단순 강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엘 카자니가 테러 단체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프랑스 검찰이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엘 카자니의 행적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엘 카자니는 지난 5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간 뒤 6월 초에는 터키의 시리아 적경 도시로 이동했는데요. 시리아로 들어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R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 카자니는 또 무기를 가지고 열차에 타기 전에 휴대전화로 급진 이슬람 세력에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범인인 엘 카자니가 소총과 총알을 270발이나 갖고 있었다니까 만약에 정말 열차에 있던 미군과 승객들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참사로도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차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건은 그 최악의 경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차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차역에 금속 탐지기 등을 설치해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또 보안 요원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 엘 카자니를 제압한 미군과 승객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데 이참에 프랑스에서는 훈장을 받았군요.
네, 당시 미군 두 명과 친구인 미국 대학생이 열차에서 용감하게 엘 카자니를 제압했고요. 또 영국인 승객도 거들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4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프랑스계 미국인도 당시 제압 과정에서 총상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퇴원 후 역시 훈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또 미군도 군인들에게 별도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봅니다. 먼저 평양,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차차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29도. 함경도 함흥은 대체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청진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자강도 강계는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뉴스 생방송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방송 기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26일 오전 미 동부 버지니아주 남서부 로아노크시 인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생방송 중이던 24살의 방송 기자 앨리슨 파커 씨와 27살의 카메라 기자 애덤 워드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중이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베스터 플래네거는 기자들이 소속된 WDBJ 방송국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순간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범행 직후 이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그 후 플래네거는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자신에게 총을 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6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 내용의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담화 내용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 점, 그리고 이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가능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에도 계속 나설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26일 필리핀을 방문해 미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해양 안보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필리핀 군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필리핀군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군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의 규모와 횟수, 전문성 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추진하게 될 군사행동이 담긴 보고서에는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국제법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국방부의 새로운 전쟁법 설명서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언론인이 적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군 지휘관들이 해당 언론인을 특권 없는 교전 당사자로 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권 없는 교전 당사자는 전쟁 포로를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휘관이 언론인의 취재 영역을 제한하거나 언론인을 무기한 억류할 수도 있다고 미국 AP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설명서는 또 군사작전을 보도하는 것은 정보 수집이나 간첩 행위와 매우 유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서 미군이나 다른 나라 정보들이 기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4년에 걸친 내전과 관련해 외세의 간섭에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국제 감시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26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선전매체인 알 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감시하에 치르는 선거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는 시리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외세의 개입이 중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시리아를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는 지난 4년에 걸친 내전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